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건물에서 안보와 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국가 안보 전략에는 무역과 국경 강화, 대테러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전략과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전략 초안 작성에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불법 영토 점령을 통해 현 국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 5대가 오늘 오전 한때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중국 전투기 2대와 폭격기 2대, 정찰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1시간여 비행 뒤 일본 측 방공 식별구역을 통과해 오후 1시 47분쯤 중국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한국합참은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진입 후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에 대응했고 이후 군 직통망으로 경고하자 중국은 일상적 훈련이라고 응답했다고 한국합참은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형 테러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던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 중이던 테러범들을 중앙정보국의 정보 덕분에 사전 체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CIA가 제공한 정보로 지난 16일 카장성당 등지에서 테러를 계획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추종세력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다량의 폭발물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4일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가 상정한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결정을 따르지 말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적어도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테라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내 인종 청소 논란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세인 대표는 특히 군사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종학살 결정은 상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칠레에서 우파 진영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후보로 나선 피네라 전 대통령은 54.57%의 득표율로 45.4%를 얻은 중도좌파 진영 여당 후보인 알레한도르 기에르 상원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피네라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 지지자들에게 통합과 대화에 힘쓰며 칠레인들을 위해 다시 일하고자 한다며 칠레의 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전진 대통령들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돕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역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보다 대북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고 서해 북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미국과 싱가포르가 연례 확산 대응 회의를 열고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놓고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두 나라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확산 대응과 전략적 무역 통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전략적 무역 통제의 집행 개선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왔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한과의 교역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월에는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조치를 싱가포르가 취했다고 밝히며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I shared with President Trump what Singapore has done to pressure and to isolate the DPRK.
리 총리는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가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는 한반도의 핵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돕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with North Korea. We have a lot of support. There are a lot of nations that agree with us, almost everybody.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날 통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의 주목적이 북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helping, Russia's not helping. We'd like to have Russia's help.
중국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각국 장관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보다 대북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Upon taking office, President Trump identified North Korea as the United States' greatest national security threat. That judgment remains the same today.
틸러슨 장관은 15일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미 본토 어느 지역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했다면서 북한의 증대되는 역량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공갈 협박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결의 이행을 넘어 대북 압박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ontinuing to allow North Korean laborers to toil in slave-like conditions inside Russia in exchange for wages used to fund nuclear weapons programs calls into question Russia's dedication as a partner for peace.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허용해 임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협력국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틸러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원유가 북한 정제소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영향을 끼치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미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과의 대화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Last spring,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peaceful pressure campaign of economic and diplomat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th the intent of setting conditions for North Korea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지난 봄부터 미국이 시작한 북한 경제와 외교에 대한 제재, 즉 평화적 압박 캠페인은 북한과 진지한 협상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협상의 방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라고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북한과의 대화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As I said earlier this week, a sustained cessation of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 must occur before talks can begin. North Korea must earn its way back to the table.
이번 주 초 말했듯 대화가 시작되기 전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며 동시에 압박 캠페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돼야 한다고 틸러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12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했던 미국 정부의 과거 기조와 다른 것으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 전제 조건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talks, the precondition we are not going to accept preconditions. You heard others have called for freeze for freeze. We do not accept a freeze for freeze as a precondition to talks. We do not accept any relaxing of the sanctions regime as a precondition of talks.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어떤 전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쌍중단이나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으며 북한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12월 의장국 일본의 요청으로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스웨덴과 우크라이나가 외무장관을 이날 회의에 파견했으며 영국은 외무차관이 참석해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엔에선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마르고트 발스트램 스웨덴 외무장관은 다섯 가지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습니다.
First, cease all provocations. Second, engage in a credible and meaningful dialogue. Third, abide by the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nd fulfill your international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것과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함과 동시에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을 선택지로 두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한국과 북한도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장관급 회의는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지만 북한 대표가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측 대표로 발언에 나선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Our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was an individual self-defensive measures of defend our sovereignty and rights of existence and development from the US.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명백한 자기방어 조치로 미국의 핵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주권과 함께 존립과 발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처럼 공개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나라는 없다고 자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법과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이후 추가 발언을 요청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비난한다며 절대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5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화성-15형 시험 발사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성-15형 발사 시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비행 궤적과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 등을 파악하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9일 신형 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매티스 장관은 이 미사일이 역대 북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고 고도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말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아직 외교로 풀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윤국한 기자,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의 세 번째 ICBM 화성-15형. 이 화성-15형에 대한 미 고위 당국자의 평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ICBM이 북한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미사일 가운데 가장 진전된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북한은 발사 직후 정부 성명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이번 평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임박한 위협은 아니다. 이런 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아직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드라인은 외교적 대응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의 시작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매티스 장관은 외교가 주도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튿날에도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매티스 장관이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임박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ICBM은 통상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장거리 미사일을 말합니다. 이 정도 거리를 날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벗어나 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 때 탄두가 초음속 비행과 대기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8,000도가량의 고열을 견뎌내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 ICBM 발사에서 이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일찌감치 이와 관련한 판단을 공개했던 적이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기술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
하지만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아직 2, 3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소 편차가 큽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ICBM 발사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일까요?
한국 당국은 북한이 급격한 상황 변화나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대남 평화 공세를 펼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설사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 해도 기술적 요인 때문에 일정 시점에는 시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매티스 장관이 이 북한의 ICBM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포렌식 분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예, 사람의 시신이 변사체로 발견될 경우 흔히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발사 영상과 수습된 파편 등을 통해서 미사일의 역량과 재원을 파악하는 작업이 포렌식 분석입니다.
예.
이 발사 영상을 통해서 비행 궤적과 대기권 재진 성공 여부 등을 파악하고 수거된 파편을 통해서는 미사일의 소재와 설계, 구성, 사용 연료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의 ICBM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평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유엔 총회가 내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총회가 오는 19일 오전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9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도 2년 연속 합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함께 작성하고 61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외국인 수감자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각 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행동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담았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 평화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자행해온 각종 적대적 행동과 인권 유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핵무기를 개발한 악랄한 공산주의 정권이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는 간첩 양성을 위해 일본과 한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 외국인들을 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송환되자마자 숨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같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이 보여온 부정직한 협상가로서의 모습은 국제무대에서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알게 됐듯이 미국은 더 이상 순진하게 대북 유화 정책을 모색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 존 코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존 맥케인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총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인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행동 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의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의지로 읽힙니다. 또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 이후 북한과 관련해 처음 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의회 내 대북 기조를 재점검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가용한 모든 합리적인 외교적 옵션을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악의 결과인 군사적 충돌은 절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대북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즉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두 나라와 모든 군사 행동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1조에 따라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대북 선제 공격 또는 예방적 지상작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드로 위축됐던 경제 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친중 경사 외교로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고 대북 압박에도 지렛대를 상실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경색되어온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18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를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17일 보도자료에서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 구축을 마련한 것을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나흘에 걸친 중국 국빈 방문은 중국의 의전 홀대론과 한국 기자 폭행 사건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 경제관계 회복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양국이 점점 분리돼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시 그 끈을 이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 협력을 위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 한국의 실리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 경제 협력을 서로 확인한 겁니다. 이걸 앞으로 개선하고 진전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로.
전직 정부 고위 관리도 의전 논란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세 가지 분야를 잘 관리했다는 점에서 7, 8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핵 문제, 사드 문제, 평창 올림픽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문 대통령은 중국은 안 갈 수 없었고 뭐 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그 면에서는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그것이 희석되게 자꾸 언론에 쓰는 거는 그놈은 홀대로 밥 혼자 먹는 사진 때문에 이게 촉발한 거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론까지 거론하며 중국과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협력까지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려대 서진영 명예교수는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의 마음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3불 입장과 중국과 합의한 4대 원칙을 통해 무력 등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 방안을 한국 스스로 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 스스로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소개하며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나친 사대주의적 발언으로 미국, 일본과의 가치 외교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칭화대 박사 출신의 중국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이성현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방중이 장기적으로 미 동맹국 중 처음으로 중국에 편입하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들은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동맹권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강국 중국을 선택한 날이었다라고 후세 역사가들이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위원은 문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을 추모하고 중국과 운명공동체론을 강조하며 중국의 전통기조인 전쟁 불가론 등 4대 원칙에 합의한 건 새로운 패권국인 중국과 함께하겠다는 신호로 미국과 일본에 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인류 운명공동체에 합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아시안의 영내 질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내 동아시아 미국 리더십 중심이었던 동아시아 영내 질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 언론은 기자가 맞았다, 뭐 홀대를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이드 스토리이고 정말 중요한 스토리는 지금 미중 간의 동아태 지역 질서 리더십 변화에서 미국의 동맹이었던 한국이 지금 미국 동맹 체제가 지금 와해되고 있는 가시적인 그런 사인이라고 할까요? 다만 그 사인이 writing on the wall,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벽에 써 있는 지금 글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이번에 확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이 위원은 그러나 이런 배경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중심의 외교를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 중심의 외교를 펼쳐 중국이 그 틈새를 역이용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위상과 지도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게 한국의 대중경사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VOA에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 방중을 통해 너무 급격하게 중국 쪽에 기우는 것으로 보여 미한일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선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번 방중 결과에 놀라워하지 않는 반응이지만 한국이 다시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대 서진영 교수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4년 혹은 그 후 어디까지 안보 협력을 해야 할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 정부가 과연 도움이 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18일 VOA에 이런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견해에 덧붙일 게 없다며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이기도 한 아주대 김홍규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기조가 그 한미동맹에서 점점 더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로,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그 축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나치게 한미동맹으로 모든 것을 그 바라봤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조에서 중국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될 문제는 하는 거고, 그 한미동맹의 기존 우리가 필요성과 중요성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김 소장은 균형 외교란 미중 관계 속에 중간지대에 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그럴 수도 없다며 좀 더 균형적 사고와 외교를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중 운명 공동체론 역시 북한 정권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측면과 범세계적 공동체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지 중국의 입장을 추종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또 북한을 도전으로 규정한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또 칠레 대선에서 보수파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는 정계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예.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 안보 전략을 발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을 통해서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기자들에게 70쪽 분량의 관련 문서 요지를 소개했는데요.
예.
무역과 국경보호 그리고 대테러 대책이 세 가지 주요 주제입니다. 안보 전략인데 이 무역이 주제로 꼽힌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예.
이번 전략을 짜는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USA Today가 전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전략인데 이 경제부처 담당자들이 나서서 무역을 주제로 뽑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국가안보는 곧 경제안보를 뜻하는 것이라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걸로 USA Today가 설명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안보 전략에서는 불공정한 세계 무역 관행이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전제에 따라서 경제적 경쟁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특히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경쟁자로 규정을 한 거군요. 러시아도 경쟁자로 이번에 분류를 했다고 하죠?
네. 러시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예.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쪽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위협이자 경쟁으로 이 새 안보 전략에 명시를 했는데요.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위협 요인으로 꼽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남중국해 일대에서 그 군사시설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무역과 군사 부문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기존 질서를 해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선언할 예정인데요.
예.
무역, 군사 각 분야 국제기구로 이들을 포용해서 협력하는 기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잘못으로 드러났다는 판단 하에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대책을 내올 걸로 전망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문제도 새 안보 전략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이자 경쟁자로 규정한 반면에 북한은 위협과 도전으로 명시했는데요.
예.
북한과 이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테러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이들 나라를 이끄는 세력을 불량 정권으로 선언할 걸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새 안보 전략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의 수량과 종류, 효율이 증가하고 사정거리가 늘면서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명시한 걸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화학 생물 무기 개발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좀 알려졌습니까?
네, 무역에서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중국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미국과 무역 관계의 본질은 이 윈윈, 이 상호 이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시각을 부인한 건데요.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260만 개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화 대변인이 설명을 하면서
예.
미국의 새 안보 전략은 중국과 신뢰를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가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침략한다는 평가는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서 경제적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잘못된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마땅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안보 전략을 전략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통화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테러 예방을 도와주는데 고마움을 표시했다라고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덕분에 얼마 전에 테러를 막았고 범인 7명을 검거했다면서 러시아도 미국이나 미국을 노린 미국 사람을 노린 테러 첩보를 입수하면 즉각 알리겠다고 말한 걸로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미국 CIA가 관련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해서 테러를 막는 데 도와준 일이 있었나 보군요.
네,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인 IS 분파 조직원들이요.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 카잔 성당과 인근 번화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모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CIA가 관련 첩보를 그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전달했고요.
예.
이를 바탕으로 보안국이 지난주 수요일에 또 목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범인들이 근거지를 덮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남미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군요.
네, 어제 실시된 칠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 우파 세바스티안 피니에라 전 대통령이 약 55% 득표율로 이 45%에 그친 중도 좌파 알레한드로 기에르 상원 의원을 꺾고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네.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페루에 이어서 칠레까지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요.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좌파 정권 쇠퇴가 명확해지는 흐름입니다.
네. 세바스티안 피니에라 칠레 대통령 당선인 어떤 인물입니까?
아, 1970년대 이 신용카드 사업으로 성공한 뒤에요.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란, 또 축구팀 콜로콜로, 또 TV 방송 채널인 칠레비시온, 이런 지분을 상당 매입한 억만장자 사업가입니다.
예.
이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은 세계 부자 순위 745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칠레 트럼프라고 부르는 현지 매체들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대통령직을 내어준 뒤에 다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면 칠레 유권자들이 다시 피니에라 전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가 첫 손에 꼽히는데요. 칠레 헌법에 대통령 재선은 가능하지만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예.
지난 대선 때는 피니에라 전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었는데요. 첫 재임 기간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던 게 이 재선에 성공한 바탕이 된 걸로 현지 매체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좌파에서 우파로 중남미 주요 국가의 정권이 정치 지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1990년대부터 남미를 휩쓸었던 온건 사회주의 좌파 물결, 이른바 핑크 타이드도 잦아드는 흐름인데요.
예.
201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우파 성향 대통령이 잇따라 집권한 데 이어서 이듬해 페루에서도 경제학자 출신인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요.
예.
멕시코와 파라과이에서도 중도 우파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온드라스에서도 사업가 출신의 우파 성향 올란도 에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재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기자들한테 뮬러 특검의 해임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뭐 아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뮬러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뭐 솔직히 이메일에 뭔가가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면서 공모는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뮬러 특검이 정권 인수위에 이메일을 확보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 13명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걸로 알려진 건데요. 지난해 11월 선거일 이후에 취임식이 있었던 올해 1월 20일까지 오간 그 수천 건의 이메일이 해당하는데요.
예.
이메일 내용에는 국가 안보 관련 사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책 방향, 또 내각 지명자 후보들의 평가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뮬러 특검팀이 이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를 한 겁니까?
네, 이 특검팀이 연방정부의 시설을 관리하는 이 조달청에 인수위 이메일을 요청했는데요. 이 조달청은 인수위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 관련 이메일을 제출한 건데요.
예.
하지만 지난 9월 1일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인수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메일 확보 경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정권 인수위의 코리 랭호퍼 변호인이요, 16일 상원과 하원 정부감독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고요. 조달청 직원이 해당 이메일들을 특검에 제출한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 랭호퍼 변호인이 또 특검팀이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일부 이메일의 경우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변호인과 관계자들 간의 민감한 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특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 측 변호인은 계정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획득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 백악관이 특검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조만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선거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러시아 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인데요.
네.
현재 특검 외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위해서 뮬러 특검을 임명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측근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에 불만을 표시해오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에도요, 러시아와의 공모는 결코 없었다면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거기다 주말에 특검이 인수위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코닌 상원 의원 역시 어제 TV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해임은 실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B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기온 영하 10도, 낮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남포 아침기온 영하 8도, 낮기온 영하 4도고요. 신유주 아침기온 영하 11도, 낮기온 영하 4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기온 영하 5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9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영하 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역시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10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고 기온은 영하 1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고 서해 북부 해상에 오전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건물에서 안보와 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국가 안보 전략에는 무역과 국경 강화, 대테러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전략과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전략 초안 작성에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불법 영토 점령을 통해 현 국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 5대가 오늘 오전 한때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중국 전투기 2대와 폭격기 2대 그리고 정찰기 1대가 이어도 선안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1시간여 비행 뒤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 오늘 1시 47분쯤 중국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한국합참은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진입 후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에 대응했고 이후 군 직통망으로 경고하자 중국은 일상적 훈련이라고 응답했다고 한국합참은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형 테러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던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 중이던 테러범들을 중앙정보국의 정보 덕분에 사전 체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CIA가 제공한 정보로 지난 16일 카장성당 등지에서 테러를 계획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추종세력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다량의 폭발물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4일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가 상정한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결정을 따르지 말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적어도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될 수 없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 대부분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내 인종 청소 논란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세인 대표는 특히 군사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종학살 결정은 상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칠레에서 우파 진영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후보로 나선 피네라 전 대통령은 54.57%의 득표율로 45.4%를 얻은 중도좌파 진영 여당 후보인 알레한도르 기에르 상원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피네라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 지지자들에게 통합과 대화에 힘쓰며 칠레인들을 위해 다시 일하고자 한다며 칠레의 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들이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해 억만장자로 알려진 피네라 전 대통령은 기업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